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3장과 4장의 연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현재 진행 중인 이 주일 장년 성경 공부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과 연대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서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이고 또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건너뛰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관을 한번 자세하게 더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과 4장, 다니엘서 3장과 4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603년, 주전 603년, 그리고 이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주전 570년대, 560년대에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요때 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했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대부분이 이제 이 시기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대언서, 이게 대소대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단지 그 대언서의 분량으로 쳤을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까지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호세아서부터는 대언서들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다니엘서가 이제 12장까지 있지만 뒤에 스가랴나 이런 것도 12장까지 있지만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나눴을 때요. 요 앞쪽에 이사야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한 150년 전에 기록된 거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을 오늘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이었어요. 이 바빌론 제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은 바빌론 땅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바빌론 제국은 아니었어요. 바빌론 땅에는 크게 아주 중점적으로 한세개 정도의 제국이 있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왕이 그 왕으로 있었던 그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민족들이 좀 쳐들어와서 카사이트라는 또 다른 이제 바빌론 제국을 만들었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크게 확장시켰던 이 바빌론 제국을 그 앞선 제국들과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신바빌로니아 또는 네오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요즘 위에 올라갔죠? 주전 605년 이때가 느부갓네살의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가나안 원정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이제 사람들을 바빌론을 보낼 때에는 다니엘을 몰랐겠죠, 당연히. 그런데 청년 다니엘을 이제 바빌론에 와서 자기가 왕에 올라가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 꿈의 내용을 이제 지금 다니엘서 2장 말씀드린 거예요. 꿈의 내용을 다 까먹고 괴로워하던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때 하나님을 신들의 신, 주들의 주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바빌론에도 신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도 많았을 거고,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도시들, 모든 도시들마다 신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신들의 신이고, 또 주들의 왕들의 주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도를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죠.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인근의 두라 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이제 한 장소를 정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바빌로니아의 모든 치리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를 거부한 다니엘의 새 친구 미사엘, 그리고 누구죠? 하나냐? 사드르. 아사랴. 예, 이게 이제 바벨론 이름하고 헷갈리네요. 미삭, 사드락, 그 다음에, 누구죠? 아벤누고. 예, 마지막에 아사랴가 이제 아벤누고. 아,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 세 친구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이야기인데요.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해치 못하고 이제 다 나오게 되었죠. 이것을 또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다니엘서 3장 28절에 하나님을 자기 종들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1년쯤 전에는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아주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위대하신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종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한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요 3장까지 이야기이고요. 네. 이제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느부갓네살은 통치자니까,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3장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그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을 찾아가서 그 이제 뭐죠?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여호야김의 충성을 받아왔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자마자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요 시드기야도 한 3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에 붙기로 결정을 하자 느부갓네살은 세 번째로 출정을 하여 1년 반 정도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포위하고 전쟁을 한 끝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냥 거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이렇게 전쟁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폭격 맞아 없어진 것처럼 이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사람은 다 쫓겨나고 대부분의 이제 거주민들은 학살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이때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을 폐허로 만들고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느부갓네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 유다에 있던 다니엘과 또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좀 특별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다른 도시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한번 점령하면 그 즉시 거기를 파괴하고 모든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곤 했지만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만큼은 두 번의 기회를 더 줬고요. 세 번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는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을 했고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바빌론의 그 세부 지역으로 관할 구역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해서 직할 통치로 넘어갔습니다. 그달리아는 사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반 이란 사람 자체가 상당히 신실했고 히스기야 때부터 그리고 사반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달리아를 비롯해서 한두 명은 정말 이제 계속해서 사반의 집안답게 하나님께 신실한 반면에 신실하지 않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해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바빌론의 직할 통치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요. 예레미야는 왕의 어떤 호의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느부갓네살의 최측근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우리 왕국은 그래도 다른 왕국들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처분해졌던 거에 감사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느부갓네살을 원망하고 있었을지, 저는 이 전자 같아요. 전자. 다니엘은 민족들을 잔인하게 다룬 이 느부갓네살 왕을 원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신실했던 다니엘이 보기에는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패역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때로부터 또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때로부터 또 한 20여 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70대에 이제 좀 노인이 되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온 바빌론 제국이 완전히 안정화되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다. 그래서 요때 이제 느부갓네살 통치 말기에 그 바빌론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가르켜서 왕들의 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 세상 뭐죠? 이때는 이제 세상을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 끝, 네 개의 그 끝에 모든 땅들을 통치하는 왕, 왕들의 왕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언제죠? 한 30년쯤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말들과 비슷하죠.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하나의 꿈을 꾸었고요. 다니엘은 이때 한 이제 50살 정도 되었는데 신실하게 이걸 다시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건 두 번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이제 완전히 꺾였고요. 7년 후에 다시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이번에 하늘의 왕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의를 갖고 계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고 37절 마지막 쪽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한 150년쯤 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왔고요. 이때 이 산헤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느부갓네살은 이 사내리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구원을 확신할 순 없지만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난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사실 느부갓네살이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들의 신, 왕들의 주라고 고백을 했고 그 뒤에는 자기 종들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시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대에 걸쳐서 칭송한 사람들이 사실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어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약 80세가 조금 넘는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신바빌론 제국의 절대적인 존재였던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최소한 6남 3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6명, 그 다음에 딸도 최소한 3명 이상 있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인물은 이 에빌무로닥, 이게 화면 너무 빨리 넘어가네. 에빌무로닥이었는데, 그렇게 지혜롭진 않았어요. 에빌무로닥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매형인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네르갈 사레셀은 한 6년 정도 통치를 했고요. 그의 죽은 뒤에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갔는데, 이 라바시 마르둑 역시 불과 6개월 만에 자기 사촌뻘인 벨사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벨사살이란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겐 사위이고요. 아들이 벨사살이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왕위를 그 피를 혈통을 이어받은 거고요. 느르갈사레셀의 아들이었던 라바시마르둑 역시 그 느부갓네살의 이제 외손자 정도가 되겠죠. 이 라바시마르둑을 젊은 벨사살이 죽였고, 벨사살은 자기가 왕이 직접 되기보다는 나보니누스 자기 아버지에게 왕위를 뭐 물려준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나보니누스에 의해서 계획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보니누스가 주전 556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5년 정도 지나서 주전 550년 550, 요 주전 550년도 중요한 해예요. 이때 벨사살이 이제 나보니두스와 공동 왕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50년에 벨사살이 왕에 올랐는데, 이때 나보니두스가 일단 가장 제1인자였고요. 이에 이어서 벨사살 왕이 아들이 제2인자 왕이 되면서 섭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공동 왕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뭐 이거는 고대나 근대나 왕들이 자기 아들을 이제 자기와 동일한 권력을 갖게 해서 미리미리 차기 후계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통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치나 외치 다 아들에게 맡겨놓고, 나보니두스는 바빌론 제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시도 쓰고 여행지도 기록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왕이라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밝혀졌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니두스는 그냥 시인 같아 보여요. 벨사살은 제국 통치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빌론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 역할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 나오듯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던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을 지키고 있었던 것, 뭐 지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바빌론 안에 머물고 있었던 왕이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된 주전 550년, 이때 다니엘은 한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어려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후반에 끌려와가지고 또 이제 바빌론에 그렇게 한 5, 60년 머무르면서 바빌론 최고위층까지 경험하고 왕 중에 왕이라고 하던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 위에 쭉 왕들까지 섬기면서 벨사살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다시 대언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벨사살 통치 1년, 다니엘은 잠을 자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 해석해줬던 그 큰 형상,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큰 형상 있죠. 그래서 금, 은, 놋, 그 다음에 쇠와 뭐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큰 형상의 환상과 동일하게 네 개의 거대한 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복습해 준 거예요.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우 너무 오래됐지 하면서 복습을 해줬는데, 완전 똑같은 걸로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 큰 형상에서 금속들 통해서 제국을 알려주셨다면, 다니엘서 이걸 직접 보시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이 바빌론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고, 은 다음 제국으로 은, 놋, 쇠 이렇게 제국들이 이어진다. 이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는 건 제외하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첫 번째 사자가 나오고, 엄밀히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을 리는 없잖아요.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두렵고 뭐죠? 겁나는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사자가 바빌론이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곰 표범 순으로 가는데, 그러면 은혜 제국과 곰이 같은 제국을 의미하고 노세 제국과 표범이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때 다니엘서 7장 주전 550년에는 일단은 바빌론이 아직 건재했다기보다는 건재했죠. 이때는 아직 예, 벨사살 1년이니까 이때는 바빌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요 은과 노 요 다음 제국들은 어떤 제국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본 주전 550년 이때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메대를 정복한 해이기도 합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했을 때가 나이가 이미 한 40살 정도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한 10여 년 전에 되었지만 페르시아는 이 당시에는 메대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벨사살의 바빌론보다도 사실 국력이 더 강했던 이 메대를 정복했다라는 소식은 아마 중근동에 쫙 퍼졌겠죠. 특보로 이렇게 뭐죠? 속보로 아주 그냥 CNN 뉴스가 뭐 이렇게 큰 일 있으면 쫙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저녁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는데요. 이 메대의 왕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아주 일단 전쟁 자체는 손쉽게 전쟁에서 이겨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을 했는데 이제 요 연합왕국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주전 550년에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서의 기록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신뢰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다라는 흔적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니엘은 이때 고레스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4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44장에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가 언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활용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질 거다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유대인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벨사살 10년 정도에 가까워지면 다니엘이 그 70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셔라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점으로 보면은 주전 550년은 자기가 끌려온 지 한 55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15년 정도 뒤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한 15년 정도, 10년,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총 취합을 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고레스가 역할을 하고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여기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면서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지나서 벨사살 왕 통치 3년째에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이때 세상에 존재하게 될 네 개 커다란 제국에 관한 전체 그림을 보여줬다면요. 다니엘서 8장은 숫 양과 숫 염소를 상징으로 하는 둘째 제국과 셋째 제국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전 550년에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 이걸 알려주셨다면 2년 정도 지나서 다니엘 벨사살 3년치에는 바로 이 두 번째 제국 은에 해당하고 곰에 해당하는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다라는 말을 딱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제국, 노세에 해당하고 표범에 해당하는 제국이 바로 그리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과 그리고 자기를 통해 얘기하신 다니엘서 2장 7장 8장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던 시대 상황이 이렇게 정교하게 퍼즐이 맞춰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끝부분에 다니엘이 기절을 해서 며칠 앓다가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이 대단한 것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것,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이 요한, 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그렇고, 또 구약에 있는 마흔 대언자들도 그렇고, 이런 미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기절했던 대언자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며칠을 앓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 7장이 있고, 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라는 데까, 요 8장에서 나왔다는 데까지가 이제 작년 복습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두 시간 남았는데, 8시간이나 9시간 동안은 이제 남은 이제 8장 이후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메데페르시아는 다니엘의 시대, 지금 주전 550년 된 거예요. 주전 540년 된데, 이때 메데페르시아가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미 바빌론보다 훨씬 더 강성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때 뜬금없이 세 번째가 그리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에 대해서 아마 작년 말에 요 그리스를 지도 보여주고 좀 설명하다 끝났던 것 같은데,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나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